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여러분께 한 편의 신앙 고백 편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 같지만 수많은 은혜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함을 깨닫고 오늘을 기뻐하게 하소서. 비록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을 보며 실망스럽고 조급한 마음을 품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도 매 순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인 자매님, 수많은 은혜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한 주간 자매님의 삶 속에 찾아온 은혜의 보물이 있다면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의 삶보다는 항상 매번 똑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네.
수많은 은혜의 보물 중에도 저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꺼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내 어머니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고 행운이고 복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이 말씀 고백 혹시 직접 해보셨나요? 어머님께?
아니요.
아쉽습니다. 네, 어머님이 이 말씀의 고백을 들으시며 얼마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전해질까 싶은데요.
근데 앞에서는 정작 그렇게 못하고
네.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게 또 삶의 연속이다 보니까 네. 많이 죄스럽고 회개도 많이 하는데 네.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씩 흘려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수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네. 네, 은혜의 선물 같은 내 어머니가 계셔서 네.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은혜의 보물, 어떤 보물로 가지고 한 주간 지내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조금 제가 가져야 될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된 그것에 대한 만족감, 또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정말 너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예, 너무 귀한 나눔이신데요. 지금 나이가 맡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의 소중함이 조금 더 깊게 느껴지는 우리 소리자매님의 고백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소중한 관계임을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 떠나갔을 때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느껴질 때 그 소중함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 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맘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모르고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보물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기대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반 의존으로 인해 우리에게 보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은 관계 방식을 어떻게 치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대상 관계 이론의 관점으로 관계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관계까지 대물림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대상 관계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초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면적 대상과의 갈등으로 보는 것으로 내면적 대상은 타인의 심상, 영상화되어서 관계 방식을 인식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자매님이 나눠주신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과거에 맺어진 관계의 틀이 지금 현재 나의 관계까지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의 지금 관계와 과거의 관계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나는 이 사람과 왜 이렇게 관계를 맺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느끼고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관계 또한 마찬가지여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습관화된 방식,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관계 틀은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관계의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관계의 틀을 변화시켜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연합성만 주장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사례와 반대로 연합성을 무시하고 개별성만 중요하게 여긴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것 때문에 삶이 고달픕니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은데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모임이라도 나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채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를 씁니다. 저도 모르게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좌절감이 듭니다. 아무리 둔한 척, 못 본 척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억지로 가만히 있으려니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나만 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도 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어려움도 말했는데요. 이 남성의 고백처럼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선생님.
네.
눈치가 빠르다는 말은 때론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정작 당사자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면 사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 된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남자친구가 잠시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늘 상대의 눈치를 보며 살고요.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면 갑자기 기가 죽고 우울해집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애정결핍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사업 부도를 겪었습니다.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부모님은 저를 일찍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갔던 유학이라 주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할까요? 친구랑 어울리다가 아예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제 마음은 항상 지옥을 걷습니다. 저도 모르게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고 죽는 것도 힘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요. 관계 안에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 눈치를 볼까의 질문에 두 사례는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이 있는데요. 이 환경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눈치를 보면서 심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눈치는요, 개인의 개별성보다는요, 연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의 습관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발달했다는 것은 나쁜 영향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치껏 행동해라. 눈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냐? 는 말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리자매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모임의 분위기나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적절히 처신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한마디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직관 감각이 발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촉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예민함으로 바꿔 말하면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 조금 드실 수 있겠죠. 또 타인의 감정에 시시콜콜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앞 사례자들처럼 딱 죽지 못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렇게 또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숨을 턱 하고 막히거나 멈추고 늘 초긴장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려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할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례의 차이는 눈치 보기와 의심이라고 조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인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눈치 보기는 의심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의심은 타인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먼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면 눈치 보기는 반대로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맞춰 자신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눈치 보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내가 눈치 보기인지 또는 비슷한 의심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눈치 보기가 반복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자의식과 타인의 의식 모두 한층 강해져서 마음속에서는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동시에 아무 의미 없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신경 곤두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령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막연한 불안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만성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로 향한 수동적인 공격적 성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으로 삶이 더 고달파지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평상시 내가 눈치를 많이 보며 산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눈치 보기는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속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한 사람이 되면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이 꽈리를 틀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눈치를 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여 그 불안을 해소될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눈치를 보시나요? 아니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좀 들으셨나요? 여기서 눈치는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 또는 관계적 책임을 느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눈치라는 것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네.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에 적절하게 도하지도 않고 네. 덜하지도 않게 조절하면서
네.
눈치라는 것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수인자매님은 눈치 있는 사람인가요?
네.
아, 예. 눈치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 있는 예. 사람이죠?
네.
아,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좀 눈치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런 좀 빨리빨리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해가지고 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좀 어떻게 챙겨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사회적 관계를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셔서 저는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고. 예. 너는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래서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제 조금 올리기 위해서 농담을 하는데 저는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눈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좀 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눈치 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눈치를 보는 사람이신가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자, 우리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 또한 관계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만들었고 또 신념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신념은 대체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와 양육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부모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아이는 그 상황을 자신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 한다. 마치 어리광대처럼 부모의 기분을 좋게 해야만 거절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네가 똑바로 하면 엄마가 화를 내겠니? 네가 뱃속에 생기는 바람에 아빠하고 헤어지지도 못했어. 네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니? 등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아이에게 있는 듯한 말을 자주 하는 부모에게 양육된 아이 등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내가 그냥 한번 내뱉은 말이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에요. 부모가 기분이 나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쁜 것까지 모두 자신의 탓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치가 빤하다, 눈치가 발달됐다, 눈치를 많이 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사실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볼수록 눈치가 발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외도까지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눈치를 더 살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매사에 얼마나 기가 죽고 주눅이 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례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30대 한 청년이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혼하여 엄마와 둘이 살았다. 엄마는 애비 없이 자란 애라는 소리 안 듣게 처신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철없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냥 뛰놀아야 할 나이에 이 청년은 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했고 조심해야 했다.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을까?
선생님,
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럿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기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을까요?
네, 30대 청년은요, 어린 시절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많이 자유롭지 못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청년은 긴 시간 상담을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네가 잘해야 엄마가 욕을 먹지 않지.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들으면 안 돼.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등 자신을 괴롭혔던 말들을 하나씩 지어나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누리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불안감과 눈치복에서 벗어나기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두 분의 삶 속에서 혹시 눈치를 보게 하고 자신을 불안에 떨게 했던 부모님들, 아니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던졌던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첫째다 보니까
네.
너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범벅이가 되어야 하고
네.
그리고 또 뭔가 그 범벅이가 됨과 동시에 저의 어떤 모든 것들은 엄마 아빠가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 돼야지 동생들도 잘 되니까
네.
공부도 잘하고
네.
뭔가 관계도 잘 맺고 뭔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너가 첫째 딸이니까 잘해야 돼.
네.
네가 성공해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 동생들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게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저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 뭔가 관리한다 그래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더 잘해야 되니까.
네네.
네. 아, 맞습니다. 제가 소리 자매님의 이 나눔을 들으면서 엄마인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자녀가 셋인데 저희 큰 아들한테 예, 그런 무게의 말을 많이 했네요. 네가 큰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네가 가장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저도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지금 네, 마음을 많이 네, 내려놓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말들이 본인에게는 많은 무게로 또 힘듦으로 다가온 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네.
빈자리라기보다는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네.
젊어서 엄마의 그 병약한 모습을 보는 게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빨리 우리 엄마가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네.
그 와중에 제가 엄마한테 뭐 잘못해서 아프다기보다는
네.
내가 조금 더 엄마한테 뭘 잘해야 엄마가 빨리 건강해질까 이런 애답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성장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내 책임으로 돌린다기보다는 나의 어린 시절이 부모의 병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의 환경이 우리 수인자매님을 어떤 부모님의 병약한 모습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으로
예, 오히려 엄마는 네. 당신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을 자꾸
네.
품고 있었고 미안해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러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게 더 안쓰럽고 내가 조금 더 엄마한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저는 했던 경험이라서
네. 오히려 엄마의 그 미안한 마음이 전달될 때 수인자매님은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에이. 마음이 더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간접적인 표현이 됐던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이 30대 사례자처럼 살기 위해서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한 눈치를 보기는요, 자신이 성격화되고요, 관계 방식이 되어서 지금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자신의 감정과 마음 돌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된 자가 자녀들이 눈치 보는 아이로 또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때리는 부모보다 변덕 심한 부모가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부모는 아이가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의 부모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부모였다면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가 책임진다는 건
네.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아무리 눈치를 잘 보고 능숙하게 대처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만족의 촉도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치 보기로 인정과 사랑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고 관계의 연결성, 연합을 추구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의 말처럼 나의 감정을 또는 마음을 소중히 보듬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거나 휘둘린다면 나만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아는 것, 알아봐주고 다독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 한 주간 일상에서 이 관계 잘 들여다보시고 힘쓰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사매님과 사라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에 비해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97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혹은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대해 전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파괴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7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방 나라는 바벨론을 말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요?
네. 우리가 읽었던 79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도시를 돌모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사람의 시체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새들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참혹하고 잔인하네요.
네, 이 모습을 본 세상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말했던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결국에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를 우리는 탄식시라고 해요.
목사님, 탄식시는 무엇인가요?
네, 탄식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에 대하여 하나님께 슬퍼하고 탄식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탄식시를 부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탄식시에는 고난을 당할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정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뭐 고통스러운 감정, 특히 두려움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분노가 일어나죠.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절망 아닐까요?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들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네, 탄식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분노,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낙관적인 분위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1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시인이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여 주님의 명예를 대대에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요.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탄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척 궁금한데요.
네. 그런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시인이 어떻게 이런 탄식에서도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1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주신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혹은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세요.
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묵상해 보라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곳에 와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데 삶이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주일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그 예배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와요.
설명할 수 없는
집에 평안이. 갈 때는 굉장히 이런 표현은 좀 과하겠지만 엄청 그 날개 달린 기분?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요. 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지금 은미자매가 했던 표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이 표현을 아마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을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지, 그렇구나. 나 하나님 자녀였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시인이 탄식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명예와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명예와 영광이라고요?
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워싼 자, 이건 이제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애워쌌을 때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롱과 조소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조소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조롱과 조소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조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힘이 없는 나약한 신이 아닌가라고 이방 사람들은 생각하며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부정되어지지 않고 높임받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네. 저는 많아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네. 그거랑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제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왜 안 될까? 기도는 분명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신 걸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 또 우리가 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제 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아플 때.
네.
서럽지. 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막 힘들고 좀 외롭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사라자매가 얘기할 때 그런 서럽고 외로움이 다가온다. 그랬겠다, 진짜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나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힘드니까 나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인의 요청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시인의 요청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 해결해 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조소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 해결해 달라는 게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인이 탄식송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다친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의 조상들을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네, 이런 이 말씀인데 과거에 사람들의 잘못, 조상들의 잘못한 거, 그 부족함에도 또 저 또한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지인의 태도가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실망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님.
네, 저도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은혜가 됐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부르짖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 또 북조선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건에 있어서 내가 실패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가리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라도 내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탄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저장.